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력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내가 요셉에게, 아니 6절까지네요. 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지속적인 어떤 승진을 위한 법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속적인 승진.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승진하는 거 뭐 이런 걸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승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계획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한 중간쯤 가다가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성취하고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승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위한, 승진을 위한 몇 가지의 법칙들을 한번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구약의 인물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결국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 시대의 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그죠? 애굽이라고 하지 이집트 왕국의 총리를 지냈던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요. 성경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나는 달라요. 내가 어떻게 요셉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클까요? 네? 네? 아, 그래요. 요셉은 정말 그 시대로 따지자면, 그죠? 이집트, 그 애굽의 그런 총리까지 했던 인물이니까, 아,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선택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을 통한 속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이 진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속량의 열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그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지진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그 안에 그와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안에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의 열매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지금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 그러면 따져볼게요. 요셉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출생 연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요셉은요, 기원전 1915년도에 출생했습니다. 기원전요? 기원전을 뭘로 나누죠? AD와 BC를 뭘로 나누죠? 네? 거기 앞에 형제들 뭐 상금을 걸어야 되나? 누굴 기준으로 나누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죠. BC,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것이고. 그리고 BC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것은 기원전 1915년이니까 거의 2000년, 한 4000년 돼가는 거죠. 우리로 볼 때는요. 근데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 때 요셉을 얻었냐면 야곱이 그 아버지가 92세에서 93세 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성훈이가 놀라네요. 야, 92세에. 방금 놀랬잖아. 자, 그런데 야곱이 몇 세에 죽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자, 이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생명이 길었던 때죠. 예.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나이가 줄어듭니다. 아담 때가 거의 900대에서, 영생하다가, 아담 때 거의 900살 이상들을 살다가 점점 나이가 줄어들어서 어느 때요? 예수님 시대 때가 평균 나이가 가장 적어지죠. 사람의 수명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생명이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 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동네에서 환갑 60만 넘었다면은요, 정말 잘 살았다고 동네 사람 다 몰랐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0에 환갑 잔치 해요? 60이면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받잖아요. 할머니들 사이에. 그만큼 지금 거의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야곱은요, 147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잖아, 죽이려다가. 그 예수님, 요셉이 팔린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7살. 그러니까 애굽 요셉은 뒤늦게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옷을 해입힙니다. 형들과는 다른 채색 옷을 해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잖아요. 그 계속 그 뭐죠?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면서부터 진짜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야, 이 요셉 이거 그냥 확 죽여버리자 이거. 이렇게 모아 말하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때요? 그냥 빈 우물에 그냥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지나가던 상인들에 의해서 드디어 어느 나라로? 애굽이란 나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정도니까 성훈이, 아, 성훈이가 모델이 되겠네요. 저 요만한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받다가 미움을 받고 팔리게 돼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죠. 그쪽 문화도 다르죠.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요? 오늘 보니까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죠. 몇 살 때? 17살 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요셉의 생애가 그래요. 17살 팔려갔다가 약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몇 년을 사냐면 10년을 생활합니다. 10년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그 집안의 그 장군으로부터 정말 아내 외에 자기 먹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다 그 집안 살림을 다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맡기죠. 자, 그러면 그 장군의 집에 다른 종들은 없었을까요? 그 전에? 뭐 시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결국은 25세, 27세 사이에, 그죠, 이제 그 집에서 다시 감옥으로 갈 때가 27세니까, 그 전에 언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한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집사의 자리에 올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 10년 세월 안에서 결국은 그 집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5에서 27세 사이에 결국 누가요?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너무 멋지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나와 하룻밤만 같이 자줘라. 그때 요셉이 뭐예요? 아무도 없을 때 드디어 요셉을 잡습니다. 나고 하룻밤 자자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뿔따구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 옷을 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요? 왕들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제 27살 때죠. 그때 그곳에서 이제 누구 또 그곳에 호의를 입고 그곳에서 갇혀있는 빵 굽는 사람과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죠.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데 근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벌써 한 2년에서 3년이 지나가고 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애굽의 왕이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간 흉년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는데 이 어떤 지금까지의 흉년을 잡아먹을 정도의 그러한 7년의 그 흉년이 올 것이다. 이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 왕이 바로 그 요셉을 보고 나서 요셉을 30살에 어느 나이에 세워요? 바로 왕 바로 다음이죠.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요셉이 110세의 그 생애를 마감을 하죠. 자,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삶을 이제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형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질투를 받아서 17살에 팔려가죠. 그런데 그 팔려간 그 이후에 결국은 한 13년, 15년 사이죠. 15년 사이에 지속적인 승진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자리에 서게 돼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 자,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살 우리 성훈이에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성훈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안에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죠.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이루고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묻잖아요. 인생 잘 살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후회하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근데 돌아보고 나서 나는 쓸쓸하게 참 후회 많은 일들 인생만을 살았구나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후회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일을 이루고 살았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나는 잘 살았노라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법칙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탁 붙잡으시고 여러분 삶을 적용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진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꿈을 말해내므로 사실은 누구에게? 형들로부터 그냥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 꿈대로 그에게 주신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누가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뭐합니까? 경배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씨앗 형태로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그 재능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꿈의 일부분을요, 우리 안에 싹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운명처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왜 꿈이 왜 중요하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해내는 것이죠.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이고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상황들이 그것을 만들어져 가는 대로 역사해 가는 거예요. 꿈꾸고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자, 이 성경의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SQ, 우리 그 검사가 아니라 그 공부를 했죠. 지도자 과정.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원리들을 믿음의 원리, 과학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최소 단위 전자가 구멍을 통과할 때 두 개가 되기도 하고 다섯 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입자가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기도 하고 원래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은 출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했고 그것을 마련했어요. 그런 대로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저 꿈이 없는 것, 저는 꿈이 없는데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그 마음을 담아두세요.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대충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세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재능과 합당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미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 저기 사울왕이 얘기하듯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요. 청년들이요, 너희들에게도 이 정말 공고한 날이 오고 인생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까이 올 것이다.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걷는 삶 안으로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꾸게 될 것이에요.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없어요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알았지 성훈아?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 나온다고? 네, 이번 주부터 우리 성훈이가 나와서 수요일 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은 꿈을 꿨어요. 위대한 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삶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질투를 받고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드디어 어디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팔려갑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훈아. 네가 에? 여기에 저기 누구예요? 다니엘 형아의 미움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성훈이가 아프리카의 그 왕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아프리카를 옷 깨서 봤더니 아프리카 왕국이에요. 뭔 말도 안 통해. 얼굴 색깔도 달라. 대화도 안 통해. 그리고는 한 집안의 장군의 집안의 종으로 팔려간 17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생 참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다고 종이 왔는데 종 여러분 경매할 때 봤잖아요. 어때요? 막 세워놓고 값어치 먹인 다음에 아 저놈 내가 사갈게. 아, 내가 얼마에 사갈게 해가지고 사가잖아요. 그럼 사가게 되면 그 값은 뭐예요? 그 30만 원 주고 샀으면 30만 원 값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존중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나요? 종으로 팔려갔으면 뭐 할까요? 일 시키는 거죠. 어떤 일이요? 야 마당 쓸어. 일로 와 밭. 논 가라. 밭 가라.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좋겠어요. 그 시대에. 하여튼 뭐 험한 일부터 시작해 말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어때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뒤통수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아, 요셉의 자세히는 기록 안 해놨지만 17살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종으로 시킨데 말도 안 통하죠. 맞기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을 겁니다. 아마 뭐 그랬을 거예요. 참 인생 포기하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가서 내가 죽어버리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요셉을 보면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 뭘 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대요. 그러면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그대로 그곳에서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비록 환경은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억압받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리고 감사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왜? 이 아버지 야곱이 뭐였어요?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이 누구는 봤어요? 요셉은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환경, 이들은 누구를 섬기?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 어떤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이 장군이 볼 때 아, 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보는데 이 요셉에게 어떠한 작은 일을 맡겨보고 큰 일을 맡겨보고 맡겨보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맡겨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맡겨보니까 탁월한 결과가 나타나요. 좋은 열매. 이걸 보니까 야, 얘 요셉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므로 내가 복을 받는구나. 사실 이 종에게 복을 받아봐야 누가 유익이에요? 뭐 요셉에게는 재산을 주겠어요? 그냥 종은 종일 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뭐가 잘 되니까 누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 이걸 보니까 이 형통하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요셉을 신뢰함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재산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몇 살 때? 뭐 서른 이전에요. 몇 살 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안에 그냥 그런 탁월함의 은혜를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소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야, 내 소유 네가 다 관리해.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다 관리해. 왜? 요셉이 하면 뭐 하니까? 형통함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승진을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냥 저기 표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툭 하고 뭐 탁 눈치껏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또 군대 가고 우리 아이들 이제 군대 갈 건데 군대 가는데 야 너도 한잔 해. 야 기독교인들 예수님 사람 내가 다 보니까 다 마시더라. 너도 한잔 해. 했을 때 아, 예, 저도 한잔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이끄시는 이 방향성을 따라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아는 거죠. 뭐라고? 야, 성훈아. 성훈이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아, 선민아. 선민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친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를 통해 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봅니다. 우리 나로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삶의 역사,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 보디발이 왜 이 종을 자기 전 재산을 관할할 수 있는 자로 세웠을까요?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함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조금 잘 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의 복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 됐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훈아, 이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임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형통함과 그분의 이 보여지는 은혜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넓히세요. 넓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에 끌어올려서 어떤 일을 하게 할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되세요. 얘기하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세요. 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이,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보이세요. 마음껏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대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의 탁월함이 나타나고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너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네 노력 이상이다,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이거는 네 힘이 아니야. 그런 말을 좀 들으세요. 오늘 이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저히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애굽의 그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드디어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뭐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지속적인 승진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되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배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다? 유혹, 미혹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 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용기와 구원이라는 그죠 믿음의 영화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직업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해서 어디 취직까지 됐어요. 취직까지 해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부른 거죠.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이 자재를 관리하는 그 부장으로 세우고 싶은데 근데 이 좀 우리가 하는 약간 불법적인 거 있는데 이것을 네가 눈감아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거절하면 이제 회사를 잘려야 돼. 근데 이걸 승낙하면 승진하는 거예요. 월급도 막 늘고. 근데 자기 삶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이걸 거절하면 또 잘리고 또 어려운 삶으로 돌아갈 건데. 근데 한 번만 내가 눈 감아주면 내가 승진을 하고 더 이렇게 승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막 고민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정말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을 성낙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회사를 잘리더라도 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탁 옷을 벗고 나온 거죠. 그때 회사 사장과 임원이 드디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적임자를 찾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제 당신이 이 일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오늘 요셉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제 그렇게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드디어 유혹에 왔잖아요. 그때 타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까짓것 좀 몸 한번 주고 내가 좀 이 영광을 누리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요? 왕들의 죄수가 갇히는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왕들이 죄수들이 갇히는 그곳으로 끌려가요. 실망할 뻔도 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요셉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니까 간수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거기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세워서 요셉 그 죄수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요셉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사무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요셉이 3년 동안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죠. 그곳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요? 바로 왕에게 빵과 술을 굽는, 술을 제공하는 두 사람의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 그 탁월함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뭐예요? 복직하게 되잖아요. 그게 연결, 이 인맥,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낙하산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선이, 라인이 없으면 못 만나요. 그래 안 그래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종이, 왕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의 왕을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인연을 맺게 하셔서 오늘 그 누구예요? 그 관원장을 통해서 결국은 왕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향하신 계획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점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유혹을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셉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 준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 안 그래요? 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탁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훈이 봐요. 뭐, 배구 옛날에 조금 했을 때, 그 전 세계에서 뭐, 500등 막 그냥 착착 올라가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실력을 뽑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준비된 자였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탁월함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자,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을 주셨다고 말했죠. 그 요셉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늘 이 1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그 정도 머리가 안 돼. 이만큼에 있어요. 근데 탁월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함의 은혜는 뭘 하냐면 이 자리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탁월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어디예요?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의 넘어서는 은혜를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뇌세포가 뭐한다? 가스팟이 있어서 활성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요. 야, 이거 정말 사람이 한 게 맞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걸 넘어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따라하면 나는,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한다? 아,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내 머리 짜내서. 짜내야 되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작품을 설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탁월함을 통해서 노력으로 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함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요셉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처리를 해냅니다. 오직했으면은 간수장이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왕을 만납니다.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왕이 그냥 잘생겼으니까 총리로 세웠을까요? 테스트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테스트 했겠죠. 안 나와 있지만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이걸 맡길 만한 이게 있는지 성품 모든 걸 다 테스트 했겠죠. 왕가에서 제국에서 그 일들을 해보니 뭐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정직, 성실 그리고 탁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30살에 뭐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것을 치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혜 가운데서 7년 흉년을 예비하고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번영하게 되고 다시 금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마인드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빨리 옆 사람 아니야 말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충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지속적인 승진을 위한 네 가지 법칙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안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영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말씀의 눈입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내 눈으로 내 인생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아, 저도 내 눈으로 내 인생 바라보면요. 그냥 빨리 집 날아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그런데 누구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해서 승진을 통해 최고의 부르심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지속적인 승진을 위한 이 법칙들에 관해서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값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정말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승진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별다른 큰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계산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고 그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아버지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과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주 앞에 설계하고 만들어 또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재능을 통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할 수 있다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내 인생이 펼쳐질 미래를 소망하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새 일을 보이시옵소서. 새 일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길들을 여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존귀한 영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이 시간 각 심령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